성 어거스틴은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란 수를 놓은 천을 보는 것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깔의 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어 보기 싫다. 고난을 괴로움이나 부조리로 보는 것은 뒷면만 보기 때문이다. 천의 앞면을 보면 혼란하던 실들의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혼잡을 뚫고 아름다운 미래와 같은 천의 앞면을 보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고난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이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 빚이 많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미래가 불투명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우리는 어쩌면 외국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인 거로 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내 땅에 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얻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연 고난들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사물을 어디서 보느냐, 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을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보는 것과 밑에서 보는 것, 옆에서 보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 교회 안에서 보는 교회와 교회 밖에서 보는 교회가 다르고, 신자들이 보는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 다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로 불신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신앙도 단계에 따라서 어릴 때는 고난이 이렇게 보이고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는 또한 고난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관점이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뭘 보면서 내가 전체를 다 본다, 온전히 본다, 내가 보는 게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한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놓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게만 보일 뿐 아니고 온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패배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이기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의 고개를 넘어서 기쁨과 환희의 대평원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보았는데, 시편 119편은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는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8절씩 해서 176절이 되었는데, 히브리 알파벳 A부터 해서 영어로 하면 Z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알파벳을 다 담아서 8절씩 나누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편 119편, 이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요, 인간의 어떤 문제도 다루지 않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무너진 것들을 새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나타난 말씀과 비교를 해본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다 전함으로 하여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 후미진 것까지를 다 치료하고 다 고치고 다 새롭게 하고 다 새롭게 보고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쳤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어로 얘기하면 The whole counsel of God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counsel이 아니고 whole counsel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counsel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과연 무엇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뿐 아니고 71절을 보시면 고난을 당한 것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져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데 못 이길 턱이 없죠. 자, 그럼 과연 이 고난이 유익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지 진실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될 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전화를 걸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자신의 하소연을 하면서 다짜고짜 나는 성을 갈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믿고 나는 내 출신이 저주스럽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막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분이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잔인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의 아픔을 제가 이해할 수조차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말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고 그분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많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느낌은요 사실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잔인하다고 느끼는 것 우리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마약을 먹으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누가 얘기를 했다 쳐봐요. 그 느낌이 들었던 거지 그 사람이 지금 하늘을 나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느낌과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무뚝뚝한 아버지로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참 무뚝뚝하다. 참 말도 없으시고 참 재미도 없고 얼굴도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은 것 같고 아버지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을 제가 10대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돼가지고 아버지를 조금 조금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분, 특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고 30이 되고 40이 되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대 때 느낀 아버지, 그 아버지는 사실의 아버지와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을 저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느낌대로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맞지 않는 얘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90년을 살았던 한 초대 교부는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교회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랬지. 자기의 이해는 자기의 느낌과 관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느낌, 나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입각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나는 믿음으로 9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사실임을 나는 굳게 확인한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감정이, 얼마나 느낌이 뒤죽박죽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는지 그 사실을 몇 천년을 거쳐서 무수히 많은 인생에게 확인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68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선히 행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겪지 못했을 만한 그런 많은 고통들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을 고난을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하다 한 것이고 어쩌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선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 선하다 합니다. 진급되면 하나님 선하다 합니다. 사업이 흥하면 하나님 선하다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선하다 합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싫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보고 냉정히 우리가 볼 것은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는 선을 행하셨고 그는 내게 선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처럼 분명한 사실도 이 세상에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은 사실보다도 더 큰 사실이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뇌성마비인 송명희 자매가 나라는 시를 지었어요. 나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가지지 않은 것 같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송명희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뇌성마비가 되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걸어다닐 수도 없는 이런 몰골을 하고 사람들 앞에 얼굴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런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난 죽어버릴 거야. 매일마다 이렇게 울면서 지냈어요.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자기의 느낌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영광과 비교해보니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깨닫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고백하여 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여. 그것을 바라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같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얘기하는 곳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 못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해 못할 일, 이런 고난들이 다 합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고 마실 하나님인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솔직한 얘기로 유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유익은 좀 심하다. 고난당해서 조금 그걸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다르게 표현을 할지 몰라도 유익이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서 왜 유익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릇 행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온전히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히 행할 사람.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것이 뭘 통해서 됐느냐? 고난을 통해서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1절에도 얘기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얘기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풀무입니다. 우리에게는 찌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순금 같은 사람, 정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입니다. 약이 쓰죠?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 그 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유익하기 때문에. 쓰다고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보통 약이 아니고 명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그 복음과 고난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터전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 위에 서 있는 고난 위에. 고난 위에 서 있고 우리가 통과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고난 위에 서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를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너무 귀한 것이기에 고난 위에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영광의 영광됨과 참맛을 우리는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때 박해가 많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5장 41절과 40절과 41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그들은 채찍질당하며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이 능욕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과연 고난을 유익으로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알프스 고산지대에 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은 에델바이스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불려지잖아요. 그 노래에 보면 Blossom of snow라는 말이 있어요.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Blossom of snow가 뭐냐면요, 눈처럼 피어나는 꽃송이라는 얘기예요. 눈처럼 피어나는 꽃송. 에델바이스가 이 꽃입니다. 알프스 산에서 저렇게 피어나요. 언제 피어나느냐? 눈 속에 덮여 있다가 눈이 녹아내릴 때에 다시 나오는 눈처럼 팔짝 피어나는 게 에델바이스. 겨운의 그 고산지대의 눈, 고난입니다. 식물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독일이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우리가 독일한테 이런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결코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저 눈꽃처럼 우리는 다시 피어나고 다시 자랄 것이다. 하나님이여, 이 우리나라를 bless 해주옵소서. Bless my homeland forever. 그럽니다. 맨 마지막. 여러분, 이 노래는 성도의 노래와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얘기해야 될 것이요. Bless my church forever. Bless my family forever. Bless my life forever in Christ.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고난의 얼음장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죽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겨울 지나면 환희의 봄이 반드시 오고 맙니다. 뭉쳤던 봉우리가 터져나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빛과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터져나오는, 고난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겨울은 봄의 전주곡일 뿐이고 고난은 승리의 서곡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을 믿으면서 우리 송명희 자매의 곡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걸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걸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대하시며 선하셔서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심이 본심 아니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고대하라고 우리로 귀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라고 가끔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늘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 큰 사랑을 깨달으며 고난 중에도 영광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 이루심 바라보며 입으로 고백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버지여, 고백한 채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좌절치 않으며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부여잡고 이런 위로로 충만하여 질 뿐 아니고 피차에 이런 위로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